우리는 이번 특새 기간 동안에 인생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그릇이 넓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내내 10일 동안 계속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았고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성화되어져 왔는지를 오늘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고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그릇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CD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혹 참여를 못하신 분, 10번의 시간 동안에 함께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꼭 CD를 가져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오며 가며 그 CD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었는데 설교를 다시 들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진짜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인정 안 해도 괜찮은데 제가 스스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데 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영감들을 주셨다.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셨다. 그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말씀에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D를 좀 제작할 계획인데 여러분 10편의 이 설교를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의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물꼬를 트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저 물고기만 잡던 그런 단조로운 인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배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도록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놀라운 사람이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커다란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가 뭐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더러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처음 베드로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도전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 생각의 전환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각의 고정관념은 고정된 생각은 뭐냐면 그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이방인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를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거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일본 병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병사에게 세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된 베드로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고정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혹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쳐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뀌려고 하지 않는 생각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자기 고집 세우고 아직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아직은 신앙이 덜 성숙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에 굳어지고 고정관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집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에는 인생 로드맵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 번의 설교를 들었어도 전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어제의 오늘이나 오늘의 오늘이나 내일의 오늘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끊임없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쉽게 바뀌면 괜찮겠는데요, 쉽게 좀 변화되면 괜찮겠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변할 수 없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28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은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법이다, 위법이다.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세 번의 환상으로 깨닫게 하시죠.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죠. 이 환상의 내용은 특히 이방인의 음식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깨끗하다 하는 것이죠. 깨끗하다. 15절, 16절 한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구약적 개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생각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한번 도전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복음과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복음과 진리는 이거였는데 신약시대는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복음과 진리는 신약의 복음과 진리로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편협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복음과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자라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불신에 멍든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이 있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세가 있을 때 본래의 순수한 의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를 나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난 것도 생각이다.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기 시작한다. 거기서 성령은 특정 생각 쪽으로 우리의 의지와 의지의 방향을 점점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 생각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자신을 재조정하는 길을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을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우리 남편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그 생각이 성화되어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성화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내 안에는 불신으로 멍든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고 내가 실패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를 평가할 때 부정적 평가, 순수한 의도를 벗어난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뀌려면, 이것이 방향이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생각의 성화, 즉 생각의 방향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뀔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부러진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펴지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꾸러진 생각, 내 구부러진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편협된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으로 펴지는 상태,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것, 어떤 또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강건일까요? 생각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생각이 그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강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10일 동안 새벽마다 인생 로드맵을 주제에 따라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 깨달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오늘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 오늘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깨달음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셔서 평소에 몰랐던 것, 평소에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것, 평소에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셔요.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성령의 강력한 그 도전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우리를 향하여 본래 디자인하신 인생 로드맵을 배우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세 가지 중요한 것, 영어로 information. 예, 첫 번째 information이 필요하고 understanding 필요하고 transformation이 따라온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의 말씀, information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에 들어올 때 understanding,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올 때 내가 비로소 깨달은 과정이 찾아오고, 그 깨달음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갈 때 우리가 transformation, 이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꾼 환상, 음식에 관련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뭘까를 정리해봤습니다. 깨달음이란 뭘까? 첫째는 진리를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깨달은 것을 삶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깨달은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35절 말씀해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얘기하죠.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비로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막 주어지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예. 지식적 정보에 머물러 있고 단순히 어떤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시킬 때 우린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는 거지요. 따라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연결하는 노력을 열심을 다하여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온전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온전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 이것은요,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도 충분히 잘못 볼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충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마저도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는 분은요, 벽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아. 나는 똑똑해서 나는 아는 게 많아서 나는 항상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대개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념은 한쪽에서만 계속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린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내 입장에서만 봐요. 내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대개의 많은 사람,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품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고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능력, 그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엉뚱한 것에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가 갖고 있었던 확신, 전통, 신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온전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해요. 너무 고집 세우지 마세요. 충분히 나도 틀릴 수 있어요. 나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유연성.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의 기준은 정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의 기준이 뭡니까? 외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지금까지 내내 줄곧 지켜왔던 전통,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전통, 이것만은 용납 못한다,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하는 그 전통. 그런데 깨닫고 보니 이것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결국 성화, 거룩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고집하며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이것은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틀릴 수 있겠구나 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의 유연성이 있으십니까?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주장 너무 펴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유연성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더 넓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Everybody thinks of changing humanity and nobody thinks of changing himself. 이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를 바꾸려고 생각만 하지 정작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 얘기하면은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이 편협한 생각, 이 고집스러운 생각,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예. 여러분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생각을 검증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대개 목회하면서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람이 막 성령 받았다, 계시 받았다 하면서 막 멈출 줄 모르고 막 갈 때 그때 참 위험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의 변화의 검증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동일하게 주셔요.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계시 받았다고 할 때, 혼자 깨달았다고 할 때 꼭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물론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하고 설명하면서 분별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지요. 저는 꼭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의견들, 저 의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속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너무도 고맙지요. 너무도 귀하지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도 행복하지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막 달려다닐 거예요. 이리 달려갔다 저리 달려갔다 천방지축 실수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면서 또 검증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가서 보고하며 그 교회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베드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왜 위법인 일을 진행하느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놔두나 보라. 막 들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들끓고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지도자로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에 가서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진행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며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함이에요. 교회의 권위에 스스로 자기를 승복시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념이라는 컨빅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지도자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권위를 세우고 자기 입장만 주장했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는 행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더라면 아마 교회 공동체는 시끄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섬겼을 때에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모두가 다 이해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끌어내고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편협함과 고집스러움과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그 생각의 변화를 꿈꾸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서 마지막 결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에 속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끌어내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일평생 온전한 생각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인생의 로드맵을 따라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